본래 한마당으로 되어 있는 이 19절에서 29절의 부분을 신앙적인 중요성에 비춰서 오늘 29절에서 23절 그리고 다음 주에 24절에서 29절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 속에서도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어찌 보면 이 5장도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중심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심도 있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서 보겠습니다. 안식일 문제를 바르게 증거하면서 한량없으신 긍휼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주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자신의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약간 뒤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겠지만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언어 활동조차도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행동과 말 모두가 같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같은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같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강제적이거나 억지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같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는 이런 선언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지겠지만 언제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만을 아들도 행하는 하나의 역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것과 같이 다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하는 자의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십니다. 가장 최종적인 아버지와 같은 선언의 내용은 심판을 자신에게 맡기셨다 하는 증언입니다. 이 우주와 세상의 창조가 바로 시작이라면 심판은 바로 최종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작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시초를 말씀했던 것처럼 시작을 아들과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닫는 최종의 판결을 아들에게 맡기셨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면서 구세주여 우리의 맏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놓으신 엄청난 구원의 은혜는 그분이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행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도 전혀 두려울 것도 의심할 필요도 없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버지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같은 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은 당연히 안식일을 범한다고 항의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핀 대로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과 이 가르침이 안식일에서 출발된 가르침임을 우리는 봐왔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 같으면 벌써 아마 이러한 대화는 고성에 오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해오는 대상에 대해서 참지 못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우주의 절대권을 가지신 주님이심에도 자신들의 이권이나 가르침은 물론이고 자리에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서 항의하는 이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종교꾼들에게 너무나 차분히 말씀하시는 예수도를 보는 데서도 역시 우리 일반 사람과 같지 않은 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9절 첫 부분에 그랬는데요. 자신을 박해하는 아랫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미 앞에서 요한은 이 사실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장 11절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비유에서도 이런 내용은 자주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이나 또 공간복음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내용을 보면 대개 하신 비유들이 이렇죠. 20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포도원에 일을 들여보내고 하는 얘기요. 그 다음에 21장 33절에 36절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 1절에 14절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의 비유는 모두가 바로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사랑의 교훈이었지만 저들은 받아들이기는 커녕 오히려 더 격분하고 대항하는 결과들을 보이고 맙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악하고 유치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도 그들과 다른가 하는 우려를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여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구세주를 그 하신 일에 합당하게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좀 더 진지하게 호소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표현은 좀 더 가깝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절대적인 진리로 너희가 거절하면 안 된다. 아니 거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경고성의 표현이 사실은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 참된 것만은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19절 뒤쪽 부분에 그랬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역을 방해하고 대항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임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같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증거를 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역시 13장 20절에 그렇게 확인을 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셨는데 예수도께서는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장 13절에 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에도 역시 주체가 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로 그분의 겸손과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 영광의 자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박차고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다고 하는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창조와 섭리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친히 설명해 주심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절, 2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어떤 제한도 존재하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살리는 자를 아들도 살릴 수 있고 아버지가 죽이는 자를 아들도 죽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바로 이런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공경을 드릴 만큼 존경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하지만 아버지는 또 그 공경하는 아들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순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했는데 비록 유대인들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푸대접하고 있지만 주님의 공생애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몇 번씩이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신 사실들을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도 역시 같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20절 중간에 그랬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신 것이나 예정하신 것들을 아들과 완벽하게 공유하시는데 이러한 사실을 죄에 고통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아버지든지 믿음직한 아들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공유하고 숨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가지 않는 아들에게는 가진 것을 다 공유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0절 하반절인데 뒤에 가서 다시 말씀하지만은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치료하신 것도 이런 일도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일이지만은 장사에서 죽은 지 썩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더 놀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 뒤에 썩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일은 놀랍게 이길 수밖에 없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간악한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는 것으로 돌아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놀라운 표적의 증거인 나사로를 죽여 없애려는 어리석은 방법을 쓰려고 하니 절망적인 인생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런 걸 봅니다.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사실 뭡니까?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21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21절 아버지 앞에 왜 그런가 하면 이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을 뭉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이죠.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의 무수한 뼈들에게 살과 힘줄을 입히고 생기를 명하여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여서 무수한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라는 이 얘기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부활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역사는 26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아들 예수도 생명을 주시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거나 생소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하는 내용으로 볼 때 말입니다. 예수도 당신은 물론이고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무수히 죽어있는 역사 속에 죽은 자들을 살리심의 제한은 없는데 그러한 내용은 다음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가지신 모든 능력과 권한은 역시 아들 예수께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며 행하시는데 제한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위엄과 존귀를 아들에게 나타내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완전히 순종하시고 그러한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 예수께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시고 이러한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이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믿기 어려운 사랑의 관계를 오늘 예수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죄인 구원에 사용하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고 믿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께 주셨고 다시 그 권세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역할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시 주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동일한 공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비록 죄에 빠져 죽음의 저주로 죽어있는 생명들이지만 이제 그 죽은 자들을 살려 구원으로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함께 일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일까지도 아들이신 예수께 전혀 제한이 없으심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면 최종적인 이 역사의 심판까지 아들에게 맡기셨음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2절에 그랬잖아요. 자, 이 구절 역시 위에 21절을 설명하는 형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판은 당연히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죄로 정죄될 죽일 자와 의로 인정되어 영생으로 살릴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심판은 언제나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의 행한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종결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확인하십니다. 그것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므로 예외 없이 아들 예수께 위임하셨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위임하신 그 심판은 또한 동일하게 주님의 피로 거듭난 하늘의 사람들이 함께 누릴 약속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판결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심판에 동참해야 할 성도의 품이나 권한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사실도 다음 27절에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에서도 확인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31절하고 마지막 46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심판의 보좌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을 보니까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런 나중에 이 역사의 말미에 심판을 베푸실 것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을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심을 읽게 됩니다. 바울사도의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모든 심판을 행하신 후에는 다시 완성된 영적인 세계를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인데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한결같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는 당연히 이러한 말씀에도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공경이라는 말이 무려 이 네 번이 나오나요? 네. 이것은 존경하다. 뭐 의미상으로는 별로 그래 복잡하지 않은 티마오라는 히라버가 쓰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데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인정하려 하면서도 독생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공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상고했던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요한의 선언을 받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 가장 민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의 계보로 선택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창조와 그리고 이 우주의 섭리와 최종적인 심판까지도 아들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대상이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경외감을 아들에게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바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신앙에 관한한 죄인된 인류는 직접 하나님을 대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치는 만물의 이치와 다르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From 또는 by to 이렇게 로부터 말미암아에게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이는 세계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근본도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로 말미암고 또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만물과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이치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고 아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실을 가르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이런 이유에서 은혜와 구원의 통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통로도 다르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인데 로마서 16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은 같은 내용들이 참고로 기록한 대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라든가 유다서 1장 25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비로소 받으십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이치는 당연합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는 요한 같이 쓴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과도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이신 예수도는 사람으로서는 완전히 이해가 불가능하더라도 창조와 섭리와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완벽하게 같은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온전하게 계시하시고 최종적인 심판의 권한까지도 아들이신 예수도께 완전히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도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인 예수도를 온전히 공경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예배하고 섬기는 온전한 하늘의 시작과 끝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